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에서 적용되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삶이 있을 때 저희들은 우리 개인에게, 자신에게, 본인에게 문제가 있으므로 회개함으로 성령님께서 또 충만함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베드로가 그 예를 들은 것이 불신자 남편에게도 순복을 해야 된다. 아내가. 그러므로 아내의 그 순복한 그 행동에서 불신자 남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항상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을 가져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고 복을 빌며 생명을 사랑하며 혀를 금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2009년 성경 봉독 계획에 따라 계속하여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에서 고난이란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여 승리하라는 겉면의 서신이 되겠습니다. 연대는 기원 후 63년경으로 네로 황제가 핍박할 점, 가장 로마에서 핍박이 심한 그 당시에 적은 편지로 추정되고 있으며 서신을 적은 장소로는 성경의 바빌론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상징적인 바빌론으로서 기독교의 핍박이 심한 로마 제국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웃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의 그 고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묘사했고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기서 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 말한 선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하고 다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을 뜻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은 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악에 해당됩니다. 그와 같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되는 삶을 살면은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선을 행하고 또 의를 하게 되고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이 개념은 원래 그 이 성경의 신약은 그리스 말로 되어 있고 또는 구약은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즉 영적인 의미요 썩지 않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복이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우리 한국 그 성경에 보면은 기뻐라 기쁨과 또 통하게 되고 또 즐거워하는 것과 이 영적인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네로 황제 핍박이 심했으므로 이 지금 베드로는 이 서신을 적고 난 뒤에 결국은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당시에 그 사자의 밥이 되고 이와 같은 험한 그 가운데서도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쁨과 그 행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산상수훈에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다른 말로 하면은 너에게 행복이 있다. 너에게 즐거움이 있다. 그 이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이 복이란 개념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물질적인 복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복을 축구할 때, 즉 행복과 그 즐거움을 축구할 때 물질적인 복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고 이 당시에 이 크리스천들은 많이들 고난과 핍박과 굶주림과 또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그 여러 가지 고통과 그 고난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차라리 살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의 기쁨과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을 받을 때 있는데 그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이 크다고 주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살아갈 때 물질적인 복을 갖게 되면 그것을 즐거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건강하게 되면 그 몸을 감사하며 더욱더 주를 위하여 섬기며 또 영원한 하늘나라와 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위하여 섬기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고 이래 되면 그 아픔을 통해서 또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아픔을 이기는 그 같은 삶을 살면 될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서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그 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그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함에 따라 그 영의 인도함이 어떻게 따라가느냐 영의 인도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각각 개인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따라 살아가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하면 너는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 뭐 골프도 치지 않냐고 또는 뭐 바에도 가지 않냐고 뭐 테니스도 치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마음의 그 기쁨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소망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나오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이 했는데 소망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크리스천의 궁극적 삶은 어디든지 있든 간에 자기가 어떤 위치든 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하는 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은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그와 같은 소망이래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어진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한 것이다. 거짓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순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어떤 사상이나 또는 이런 어떤 생각이나 경험이 오염되지 않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다. 이것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는 필수적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냐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할 적에 온유와 두려움이라 두려움은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실수하지 않도록 온유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그들한테 거기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이유를 묻거든 그래서 설명을 하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전도의 기회를 삼게 되고 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들을 세우는 그와 같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선한 약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럼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했는데 우리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의 양심들은 전부 다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보면은 의는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아담의 원죄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전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양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 의해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우리가 일반 사회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불교 신자였는데 제 스님 보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면 그에 대한 인간의 눈에 보는 그 선의 개념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자들이 죄에 있으므로 그들은 선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의 양심에 따라서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해라. 이 당시에 네로 황제쯤에 로마의 그 기독교인에 대해 비판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욕하는 자들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되고 그 길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 않게 되면은 아담의 원죄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끊겼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느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못이 박혔습니다. 피를 흘리셔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피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고 또 그리고 그분이 3일 동안에 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으로 3일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혔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옥에 들어갔을 때 영으로 그 구약에서 이미 죽었던 그들한테 그 말씀을 전파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조금 이따 설명하겠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할 적에 모든 사단의 그 근세들을 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그 죄가 씻김을 통하여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오는 그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고난을 주더라도 그들 스스로가 비방하는 데 잘못을 느낌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는데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함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이다. 다른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많다고 했죠. 말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악에 대한 그 벌로서 고난을 받는 거죠. 그것보다 당연히 나은데 그 이유는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렇게 했다. 주님은 죄인이 아닌데 우리의 그 죄를 위하여 죽었다. 주님께서.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불의한 자는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있으니 이는 우리를 하느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완전히 씻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믿음에 의해서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영어로 얘기하면 communion with the Lord, 하느님과의 그 관계. 그래서 우리가 communion service라고 성찬식을 하고 있죠. 그게 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고 난 뒤에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영으로 들어갔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바로 여호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킴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이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낫다고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면은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을 달리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간을 보면은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금요일 날 오후 3시인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그때부터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한 그 3일 동안에 어쩌게 되겠냐. 저가 예수가 또한 영으로 육은 죽고 예수님은 영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옥이라고 했는데 옥에 이게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감옥할 때 옥이라 쓰죠. 영어로 프리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리스 말로는 헤디즈라고 해가지고 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말은 쉐올로 되어 있고 또는 헬 영어로 헬이라는데 지옥이라는 다른 말로 무덤입니다. 그 무덤이 그 지구 중심에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옥, 어떤 감옥 같은 그것이 지옥 또는 무덤, 옥,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파했느냐? 구약 때에 하느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육으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지구 중심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과 31절에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하나의 예로 설명했습니다. 이 자세히 보면 비유란 말이었고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를 헌대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래서 지구 중심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 그 장소도 있고 또는 그 또 하늘을 믿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그 부자가 들어간 장소가 있음을 23절에 보면은 저가 음부에 얘를 음부라고 번역했죠. 음부에 오기고 전부 같은 단어입니다. 그 Hades, Sheol, El, Grave, Prison 전부 같은 단어입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래서 그 지구 중심에 한쪽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한쪽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라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래서 한쪽은 되게 뜨겁고 한쪽은 거기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너희는 고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도 없게 합니다. 거기서 큰 구덩이에 있어갖고 서로가 건너가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였습니다. 지구 중심에 여기 한국개혁성의는 음부라고 번역했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옥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에서 큰 구름이 있어서 한쪽에는 하늘 믿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가 있고 한쪽에는 믿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건너갈 수 없다. 가로되 그러면은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겠소. 그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고 고통받지 않게 하라고 했대.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너 부자 너 형제들이 있더라도 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 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만을 죽은 자에게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해결이다. 죽은 자가 회개할 그 기회를 보냄으로 인해서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회개케 하도록 해라 했더니 가로되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거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 받을 수 없다. 다른 말하면 개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게 되면은 믿으면서는 행함이 나오는데 그게 삶에 적용되지 않고 이래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전부 다 개인적인 그런 관계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한 것은 지구 중심에 그 두 가지, 하나의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하나는 믿지 않은 품이 있고 그 사이에는 큰 구덩이 있는데 그게를 오고 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것을 듣고 믿게 되면은 그들은 천국을 가고 믿지 않으면 될 거라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무덤에 들어갈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이 박고 땅속에 들어가는 3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할 때 어찌 되는가 하면 무덤들이 열리며, 얘는 또 무덤이라 했죠. 무덤, 음부, 옥, 전 같은 말입니다. 이거 한국 경성의 말을 이렇게 다르게 적어서 다 다른 말처럼 보이는데 같은 뜻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다른 말로 음부들이 열리며 또는 옥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던 구약에 이미 그 죽었는 그 성도의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을, 이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되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죽게 되면 영혼이 분리가 돼가지고 영혼은 전부 다가 이 무덤이 열려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언제? 예수님 부활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는 지구 중심에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이런 구덩이가 없음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덤이 열려고 그 구약에 죽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늘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죽었던 자들이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혼이 있다가 새로운 몸으로 이루어서 영혼 육으로 그 공중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과 12절을 보면은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에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주님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땅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사도 바울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려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다네. 땅 속에 묻히는 자가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했다. 이제 하늘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죠.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고 사는 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로 우리 성도들의 각각 지체로 그 주어지는 사명들이 각각 다르게 콜링, 소명을 주셨던 것을 말씀,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게 하십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은 부활 후에는 무덤이 열리고 없다는데 그럼 오늘날 옥이 있느냐? 오늘날은 없습니다. 부활 후에는 옥은 없음을 성경을 말하십니다. 다른 말은 부활 후에는 연옥이 없음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이 육의 몸을 떠나게 되면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민을 적어놨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두 사이에 끼었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느냐 이 땅에 가느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가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라. 육신에 거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바로 빌립보 성도들한테 유익함으로 내가 지금 생명을 붙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 그러나 자기는 참 바로 이 영혼이 주님 품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은 연옥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 한국 사도신경은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장로교의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사도신경, 원래 사도신경 보면은 옥에 들어가시고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인데 한국 사도신경 그 구절이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그 사도들이 그 사도신경을 만들 적에 이 성경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그 참 예수님이 그 죽고 난 뒤에 옥에 들어가셔서 구약 때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많은 메시아가 온다는 그걸 믿고 돌아간 자들한테 그걸 전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바로 바랐던 그 메시아라는 이러한 것을 그 옥에 들어가서 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들을 전부 다 데리고 부활할 때 하늘을 다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아브라함 품, 바로 또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강도가 둘이가 있는데 한쪽 강도가 그 참 나를 같이 데려가라. 너가 오늘 낙원에 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구 중심에 있는 아브라함 품, 그것을 거기에서 묘사하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이제 노아의 날을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인 겨우 8명이라. 노아 날 때 보면은 여기 이제 예를 이제 물로 들은 이유는 침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벌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떠들었지만은 아무도 그거를 믿지 아니하고 결국 노아 식구들 그 8명만이 그 생명을 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 구원하는 표다. 다른 말로 표라는 것은 상징이라 했고 곧 세례다. 세례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뭐 항상 얘기하자면 원래 그 뜻은 침례라는 뜻으로 되겠죠.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걸 뜻합니다. 곧 침례라. 성경은 어디 봐도 세례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 교회 역사에 보면 십자군 전쟁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를 믿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전투에 나가겠다고 했으므로 그 당시에 그 신부들이죠. 그때는 신교가 없었기 때문에 신부들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을 바로 그 크리스천의 그 의식, 바로 이 침례는 주님께서 하라는 명령이므로 그것을 빠른 시일 날에 하기 위해서 그때 처음으로 물을 찍는 스프링클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례가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죠. 들어가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이제 내 중심 삶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완전히 죽고 그리고 그 잠깐 물속에 안에 있을 때가 바로 예수님이 그 죽고 난 다음에 3일 동안에 그 2박 3일이 되겠죠. 그 3일 동안에 그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물에서 나올 적에 그때가 바로 부활한 그 모습입니다. 그 순간에 저희들이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고 그분이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을 뜻하는 상징이 되겠습니다. 오늘 표현이다. 다른 말하면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리면요. 이 자체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 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오직 선한 양심이 하늘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죠. 믿으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의 의식으로 상징으로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세례를 받고 그래야 한 것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공표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고 온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을 향하여 하느님을 찾아가는 거다.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침례가 또는 세례가 상징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요구하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요구하는 구원에서 받는 구원은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구원 이후에 우리의 행함이 필요하면 하나님 은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내가 행 거 아무것도 없고 100% 전적인 하느님께서 그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이 행한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 침례 또는 세례는 하나의 그 의식으로서 하나의 표로서 그냥 할 뿐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을 보면 무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 그 침례받는 것이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일어날 때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 우리 그리스도가 이제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하마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얘기 보면은 그 침례는 두 가지겠죠. 물속에 들어갈 때 죽음과 그리고 물속에 안에 있는 상태가 장사된 상태요. 물속에서 일어날 때가 부활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이와 같이 죽고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그 핵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바라.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게 상징적인 의미로 그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 하느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했죠. 성령 안에서 하느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느님의 그 모습, 즉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성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과 이런 것으로 자책감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혜라는 뜻은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것을 여러분이 능히 이기고 또 주님께서 주님 모습을 닮아가게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도록 하는 그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서 결국은 본인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 우편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니라. 예, 지금 현재는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며 거기에 천사와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리스도에 순복한다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바로 하늘 문이 열리고 바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은 바로 주님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권세 바깥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를 내게 주었다. 주님이 주었다 되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바로 주님의 권세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기 보면 또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그날까지도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난이라는 제목을 봤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고난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바로 하늘나라에 때문에 또는 주님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을 받는 경우에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고난이 자기 잘못에 대한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또 주님의 모습을 또 닮아가도록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를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일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당신의 말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 고난을 당한 그 모습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여러가지 고난을 올 때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믿음으로 이것을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바라고나며 오늘 이 자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바라고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게 하는 사모님이 식사하시고 잠깐 식사. 예예 원래 그 식사 몇 분 안 걸리니까 좀 앉으세요. 예 이때 자연스럽게 예, 앉으세요. 예 우리 박동근 목사님 사모님이시.
네 아까.
예예예
앉으시었어요.
예 앉으시. 박동근 목사님 지금 어디? 아 제가 종이하시구나. 예. 그래.
한국 다녀오셔서 많이 피곤하시죠? 아, 뭐 한국 갔다 오는 사람은 기차도 그냥 이상하다.
이사일이 너무 많아서.
밥을 맛있어가지고 맛있네요.
아니 왜 이렇게 했어요? 완전히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뭐 이틀에 집게 다 끊어놓고 나타났다고.
妈妈，你是。 art is one authority. Violin in general, in A major, number 5 of opus 4. Set La Stravaganza, music by Antonio Vivaldi, a classical key player.